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의 반군 장악 지역에서 오늘 추가 소개 작전이 이뤄졌습니다. 반정부 활동가들과 현지 관리들은 지난주 시작된 이 작전의 일환으로 알레포 동부에서 피난민을 실은 약 20대 버스가 다른 반군 장악 지역들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래 반군이 장악해온 알레포 동부 지역에는 여전히 수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군들은 정부군의 공세기간 영토 대부분을 잃고 현재는 두 개 마을만이 남았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알레포 소개 작전의 대가로 반군이 장악 중인 이들리브주 서북부 포우아와 케프라야 지역에서 환자와 부상당한 민간인 수천 명이 떠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제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제휴 반군들이 이 마을들로 향하는 버스들을 공격해 불을 질렀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늘 알레포의 감시단 파견과 현지에 남아있는 민간인 보호 지원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레바논의 사드 하리리 신임 총리는 인접국 시리아의 내전과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리 총리는 어제 30명의 새 내각을 발표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레바논의 안정을 보전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리리 총리는 또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유입되는 수많은 피난민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리리 총리는 시리아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처한 문제는 영내 우려사항이라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인도적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잔혹행위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요청으로 양곤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성폭행, 임의체포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그러나 이는 라카인주 내부의 불화일 뿐이며 언론 보도는 대부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제45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할당된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전체 국민 투표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 290만 표가량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232대 306으로 크게 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클린턴 후보 측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306명의 선거인단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클린턴 후보나 공화당에 적합한 다른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측과 중국 해군이 지난주 입수한 미군 수중 무인기 반환에 관해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UUV로 알려진 수중 무인기는 지난 15일 필리핀 인접 해상에서 중국 해군 선박에 의해 수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의 수중 무인기를 훔쳐갔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중국 측이 무인기 반환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무인기 문제는 적절히 조율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 보안군이 중부도시 카라크의 중세시대 성채 안에 고립돼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르단 보안군 대변인은 성채에 고립돼 있던 민간인들이 5시간의 작전 끝에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군 대변인은 또 도시로 향하는 모든 주요 진입로가 차단되고 인근 지역 민간인들은 소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카라크에서는 어제 무장괴한의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민간인과 경찰을 포함해 22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곳 워싱턴은 온통 크리스마스 노래와 나무 장식 등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기념일이 된 크리스마스는 사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 축일입니다.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일이 때로는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 바그다드에 26m의 대형 크리스마스 나무가 세워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한 이슬람교도 사업가가 세웠다고 하는데요. 기독교도 형제들과 함께 그들의 축일을 기념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펼쳐진 전쟁의 고통을 잇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도 거부감을 나타내기보다는요, 환영의 뜻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가 평화와 사랑을 상징한다면서 다름 또는 미움이란 단어 대신에 평화와 사랑이란 단어가 이 나무에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전하는 크리스마스의 참뜻, 또 종교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훈훈한 소식이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2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4도에서 10도, 신의주 1도에서 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4도에서 10도, 함흥 1도에서 10도, 끝으로 청진은 2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샘 스미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작지만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함께 들어보시죠.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y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uletide gay. From now on your troubles will be min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소형 수중 무인 활동체, 보통 수중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임의로 나포하는 일이 지난주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중국 정부가 이 드론을 미국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의 필리핀 주둔 근거인 방문군 지휘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고요.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의 재판이 열렸는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미군의 장비를 나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목요일 오후 남중국해상 필리핀 수빅만 북서쪽 92km 지점에서 미 해군 해양관측선 보우디치함이 이 활동을 마친 소형 수중 무인 활동체, 이른바 수중 드론 두 대를 건져올리고 있었는데요. 중국 함정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갑자기 다가와서 이 가운데 한 대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수중 드론은 정찰활동같이 직접적인 군사행위를 했던 게 아니고요. 이 물의 온도를 재거나 염분을 측정하고 또 조류 속도의 변화를 기록하는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연구소를 보유하는 등 이 바다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정보를 수집한 건 아니고 이 군사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자,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나포하는 것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억류한 것은 지난 2001년 해남도 중국말로 하이난섬 부근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해서 불시착한 미군 정찰기를 억류했다가 반환한 뒤에 15년 만에 발생한 일인데요. 당시에는 이 미군기가 중국 영토에 불시착했었지만 이번에 수중 드론이 나포된 곳은 중국 영해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 해상의 주요 9개 지점을 연결한 이른바 구단선 안 쪽이 전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포 행위가 발생한 곳은 이 구단선 밖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은 즉시 항의했다고요?
예. 미국이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자 중국 측은 드론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토요일 중국 국방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서 항행 안전 차원에서 수거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드론을 미국 측에 넘기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려 한 데 대해서 아시아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자, 사건 발생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고 수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사건이 알려진 건데
네.
그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양 연구활동을 진행 하던 장비를 무단 포획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미국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입장인데요. 중국의 불법 활동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이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기조로 나가는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줄 뿐이라는 것이 뉴욕타임스가 전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차기 정부를 이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중국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토요일 중국이 수중 드론 반환 계획을 밝힌 직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훔친 드론을 돌려받길 원치 않는다고 중국에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갖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군 장비를 훔쳤다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한 건데요. 중국관영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극적인 어휘를 통해서 또다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중국이 이 미군의 수중 드론을 납포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예, 중국인민해방군은 오늘 공식 논평을 통해서 수중 드론을 운용하던 미 해군 소속 보우디치함이 명목상의 해양 관측선일 뿐 실제로는 간첩선이며 세계 각지에서 정찰활동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인민해방군 측은 보우디치함 승정원들이 상당수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미 해군 복무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정보 수집 전문가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미 해군의 보우디치함이 수집한 정보들은 인근에서 활동 중인 미 해군 잠수함에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의 논평은 또한 이번 일은 미군이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불법 정보 수집 활동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불법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인데
네.
자, 이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 밖에서 해양연구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장비를 포획한 것은 중국 측의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게 미 국방부의 입장이고요. 또한 인근 지역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 중국 측에 보다 분명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보좌할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미국인 가운데 80%가량이 중국이 수중 드론을 가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중국 측이 훔쳐간 수중 드론이 반환되지 않아도 좋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언급에 동의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또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의 입장 매우 강경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갖가지 불공정 무역 행위와 남중국해 군사 요새 건설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행태를 지적하면서 중국이 대외정책 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수중 드론 납포 사태가 미국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돌려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자,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주둔 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요?
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토요일 캄보디아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순방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문군 지휘 협정 VFA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더 이상 미군이 우리 땅에 발붙일 일은 없을 것이다. 바이바이 아메리카. 다시 말해서 잘 가요 미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이 필리핀 대통령이 언급한 방문군 지휘 협정이란 게 뭔가요?
예, 미군이 필리핀 현지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양국 간의 협정입니다. 이 1951년 맺은 필리핀 미국 상호 방위 조약이 두 나라 안보 협력의 기반으로 줄곧 미군이 현지 방어를 도와왔는데요. 이후에 필리핀 현지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1990년대에 미군 주력 부대가 한 차례 철수했다가 이 1999년 맺어진 방문군 지휘 협정 이 VFA를 체결하면서 현지의 미군이 다시 머물게 됐습니다.
네,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일본 방문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어떤 외국 군대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미국은 필리핀과의 방위협력 확대 협정 EDCA를 잊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년 내에 미군이 필리핀을 떠나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VFA는 미군의 필리핀 주둔이 되는 법적 근거고요. 두 번째에 나온 EDCA는 미군의 현지 활동 범위와 내용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하기 일주일 전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 결별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또다시 이렇게 미국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그 배경은 뭡니까?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이번 미군 철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원조 기관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가 인권 탄압을 우려해서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우리는 MCC로부터 버림받았다. 좋다. 잘 됐다. 필리핀은 미국 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현지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행보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주말 한 현지 행사에서 조만간 필리핀에서 사형제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에 하루에 대여섯 명씩 사람들을 처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법적 장치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속속 폐지되거나 이 사형 집행을 멈추는 추세인데요. 필리핀은 최근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해서 사형제를 재시행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필리핀 의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 같은 이 필리핀 현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대필리핀 관계 현황과 관련해서 필리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고 안보협력을 비롯한 동맹관계를 꾸준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닐라에 새롭게 부임한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초 필리핀과의 관계가 모든 측면에서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면서 필리핀 국민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미국 당국은 필리핀 현지의 인권 상황을 꾸준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볼 텐데요.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하고 또 대기업에서 모금한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최순실 씨는 검찰이 제기한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최순실 씨가 벌인 범죄 혐의를 대부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한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 초 국회에 탄핵 소추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이 박 대통령의 관련 범죄 혐의 에 대한 특별 검사의 조사를 받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늘 미국 전역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됩니다.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새 정부의 예산관리국장으로 강경한 재정적 보수주의자인 믹 멀번이 연방 하원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 또 지난해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 흑인교회 총격 사건의 용의자 딜런 루프가 앞으로 재판에서 정신질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아니라 이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하는 사람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작은 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터무니없이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8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해서 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이긴 하진 않습니까?
예.
하지만 오늘 각 주의 선거인들이 주도에서 만나서 투표하고 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미국인들은 선거인단 투표일이 언제인지도 잘 모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선거인단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른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차지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일반 투표에서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거의 300만 표라는 워낙 큰 표차를 앞섰기 때문에 이 선거인들에게 반란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란표라고 했는데 이 반란표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대부분 선거인은 각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미시간주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0.2%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 미시간주에 할당된 선거인 16명을 이 독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간주 선거인은 오늘 투표에서 모두 이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면 이게 반란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실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선거인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사실 헌법이나 연방법에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의 경우 이 주 차원에서 그런 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반란표를 던지면 벌금을 물게 하거나 선거인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선거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이 306명이었고요. 클린턴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이 232명이었는데요. 이 선거 결과가 바뀌려면 이 반란표가 최소한 37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박합니다. 미국 선거인단 수는 이 총 538명인데요. 이 하원 의원 수 435명에 상원 의원 수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합쳐서 이 538명입니다. 이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하려면 선거 결과가 바뀌어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하려면 3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런 가능성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내년 1월 6일에 이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에서 이 선거인단 표를 개표하게 됩니다. 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가 끝나면 이 바이든 부통령이 승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어서 패배했을 경우 이 자신의 패배를 이 자리에서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좀 뭐랄까요 난처한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요. 지난 2000년 선거에서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했던 엘 고 부통령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네. 자, 거의 희박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이번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란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두 후보가 동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각 주가 한 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미국 내 주들 가운데 공화당 의원이 더 많은 주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상태여서요. 이 하원 투표까지 가더라도 혹시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서 동률이 나와서 이 하원 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해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예산관리국장이 정해졌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토요일 믹 멀버니 연방 하원 의원을 예산관리국 OPM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현재 미국이 2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멀버니 의원은 미국의 재정을 어떻게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하는지 또 미국을 적자 운영에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예산관리국이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실 산하 기관인데요. 주된 임무는 매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짜는 겁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계획이나 정책, 절차 등이 이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이 감독하는 역할도 하고요.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기도 하는데요. 이 예산관리국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자, 이 자리에 지명된 멀버니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3선 의원이고요. 지난 2011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재정적 보수주의자인데요. 이 재정적 보수주의자란 균형 예산을 옹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정부 부채를 늘리기보다는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예산 균형을 맞추길 원하는 사람이죠. 이 멀버니 의원은 하원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프리덤 코커스는 지난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사임을 가져왔다고 알려진 이 강경 보수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네. 자, 이 멀버니 의원이 예산관리국장으로 지명됐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그간 이 공화당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연방정부 예산을 꾸려나갈지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멀버니 의원이 상원 인준을 받아서 예산관리국장으로 취임한다면 그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예산 삭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부 예산은 줄이겠다면서도 국방 예산을 늘리고 또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제도 등 인기 있는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후화한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 등 기간산업 건설에 최대 1조 달러를 쓰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원래 민주당이 지지하는 계획이어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흑인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사건의 용의자인 딜런 루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연방 배심원단이 지난 목요일 22살 백인 용의자 딜런 루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평에 들어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연방 증오 범죄 혐의 등 33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정을 내린 겁니다. 변호인 측이 루프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청년으로 묘사했는데 하지만 이 배심원단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 재판이 내년 3월 3일부터 열리는데요. 루프가 스스로 변호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월 3일부터 열리는 재판에서 루프가 스스로 변호에 나선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사가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루프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 재판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한 건데요. 앞서 변호인 측은 루프가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적격 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루프는 다음 재판에서 이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루프는 정신의학자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금요일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 루프가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루프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루프는 도덕적으로 심리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심리학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에 불과하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병에 걸렸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네, 1월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되면 그 루프에 대한 재판은 모두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진행 중인 재판은 이 연방 차원의 재판이고요. 이 재판이 끝나면 주 차원의 재판이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검찰 역시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해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던 흑인교회 총격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돌아볼까요?
네, 지난해 6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교회에 이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들어가서 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죠. 이 때문에 담임 목사이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인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포함해서 9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딜런 루프는 백인이고 피해자는 모두 흑인이어서 또 이 루프가 백인 우월자이자로 백인 우월주의자로 드러나면서 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용의자 루프는 체포된 뒤 수사관들에게 이 미국에서 인종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범행에 앞서서 인터넷에 인종차별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고 또 인종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남부연합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또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그 용의자 루프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유죄 판결이 나올 때 재판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이 희생자 유족들이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때마다 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다가 살아남았던 펠리시아 샌더스 씨는 당연한 결과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샌더스 씨는 지난해 총격 사건으로 26살 난 아들을 잃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onne Warwick의 노래입니다.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다시는 이런 사랑을 못할 거예요. 라는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looked inside my fantasies and made each one come true.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I'll stand here and remember just how good it's been. And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I never love this.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렉스 틸러슨 씨를 지명했는데요. 거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을 경영하면서 얻은 외국 고위 인사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엑손모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에너지 산업을 양분하는 기업 엑손모빌.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생산, 공급, 운송과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 부문은 미국의 엑손모빌과 유럽의 로얄 더치쉘 그룹이 양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엑손과 모빌이 각기 다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엑손이 모빌을 835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인수 금액을 지불해 흡수 합병하면서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As you know, Exxon and Mobil today signed a definitive agreement to merge the two companies. Mr. Raymond and Mr. Noto.
엑손과 모빌의 인수 합병 선언 당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된 엑손 모빌의 임직원은 약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또 2015년 현재 2,689억 달러의 매출액과 162억 달러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12년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가총액 세계 3위를 기록한 거대 기업입니다. 엑손모빌은 현재 전 세계 석유의 약 3%의 가량을 생산하고 있고 보유 중인 유전과 가스전의 매장량은 세계 1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21개국에 36개의 정유공장을 갖고 있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엑손모빌의 정유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셰일가스 확보에 적극 투자하면서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작품 엑손모빌.
엑손모빌의 시작은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미중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정유와 수송, 판매 관련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고 1882년에는 무려 40여 개의 정유 수송 회사를 소유하면서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한 초대형 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은 30년 뒤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에 의해 해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1911년 미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독과점을 통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가격 담합과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34개의 독립회사로 갈라지게 됩니다. 창업자 록펠러는 이 중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만을 맡게 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엑손이 됩니다.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는 미국의 석유 산업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된 회사들도 각각 미국의 석유 산업의 중추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뉴욕에 거점을 둔 뉴욕 스탠더드 오일도 이때 떨어져 나온 34개 기업 중 하나였고 훗날 모빌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렇듯 한 몸에서 분리된 두 개의 회사는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다가 1999년 11월 세계 석유 시장 1위였던 엑손이 세계 4위였던 모빌 오일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엑손 모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독점법에 의해 분리됐던 초대형 기업이 다시 한 몸이 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한 것에 대해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합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It's when a company abuses its size or uses unfair tactics to shut out its competitors or harm competition.
Whether mergers and acquisitions in our industry have contributed to higher prices at the pump, my answer is no.
미 상원 의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 당시 상원의원은 엑슨모빌과 같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해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에너지 기업의 명과 암.
엑슨모빌이 세계적인 기업의 자리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투명한 회계 운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엑슨모빌의 투명한 회계는 창업자인 록펠러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요. 아주 사소한 부문까지도 회계 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허투루 돈을 사용하지 않았던 전통은 지금까지도 건실한 재무 기반을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창업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은 또 있는데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악덕 재벌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미국의 자선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킨 장본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항상 뒤따르는데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엑슨모빌도 특히 환경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이익의 1%가량을 대체 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업계의 환경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다른 부정적 평가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해상오염사고, 엑손 발데스호 원유 유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알래스카산 원유 5,300만 갤런을 실은 유조선이 술을 마신 선장의 실수로 좌초하면서 선적했던 원유의 20%가 흘러나왔고 무려 2,000km 이상의 해안이 시커먼 기름에 뒤덮였는데요. 이 사고로 알래스카만 일대 해양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됐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슨모빌은 이 사건에 대한 배상 소송에서 피해 보상금과 징벌적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배상액은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업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석유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it'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Let's find out what it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I heard about your accident 라고 걱정하네요. 마이크가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좀 많이 다쳐서 다 나을 때까지는 회사에 못 나올 것 같아.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회복됐으면 해 라고 대답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얼른 다 낫고 건강 되찾으기 바래. 그리고 쉬는 동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하고, 알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Today's phrase is back, B-A-C-K, back on your feet, F-E-E-T,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If you are back on your feet, it means that you have recovered from something serious. And it might be physical, emotional, or mental. Back on your feet는 육체적, 정서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하는 걸 뜻합니다. 다시 일어서다 또는 기운을 차리다 라는 말이죠. Here is an example. I have been sick for a while, but now I am back on my feet 라고 하면 난 오랫동안 아팠는데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I was able to financially get back on my feet, and now I can buy a car 라고 하면 나 요즘 자금 사정이 다시 좋아져서 이젠 새 차를 살 수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eard about your accident.
Yes, I'll be out of the office until I fully recover. I don't know how long that would be, but I hope that it won't take me too long to get back on my feet.
Well, let's hope that you do get back on your feet soon and regain your health. In the meantim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Thanks.
Let's review. Back on your feet means to have recovered from something serious. Back on your feet, or back on one's feet.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and let me know if you need any help, ok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Yogin Washington입니다. 끝으로 로보가 부른 How Can I Tell?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계속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knows when I'm lonesome. She cries when I'm sad. She's up in the good times. She's down in the bad. Whenever I'm discouraged, she knows just what to do. But girl, she doesn't know about you. I can tell her my trouble. She makes them all seem right. I can make up excuses not to hold her at night. We can talk of tomorrow. I'll tell her things that I want to do. But girl, how can I tell he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4년 12월 19일 오늘, 중국의 자오찌양 총리와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가 베이징에서 홍콩 반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Under the terms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of 1984, after more than 150 years,
홍콩 반환 협정에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며 중국은 1997년 이후 50여 년간 홍콩의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영토의 일부였던 홍콩은 1842년 체결된 난징 조약으로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난징 조약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하며 배상금을 영국에 지불한다는 등의 13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82년 영국의 대처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홍콩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이때부터 홍콩 반환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교섭은 이후 난항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984년 오늘 홍콩 반환 협정이 타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날 체결된 협정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55년 만에 중국에 반환됩니다. 1915년 12월 19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최고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게 되는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에디트가 태어난 직후 서커스단의 단원이었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홀로 딸을 키우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던 에디트는 어린 나이부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그녀를 한 카바레 주인이 눈여겨보고 자신의 가게에 데려와 노래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온갖 풍파에 시달린 삶이 배어있는 고뇌에 찬 목소리의 소유자 에디트 피아프의 매력은 이때부터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샹송 가수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